네, 지금까지 22장부터 쭉 이렇게 살펴보는데 모압왕 발락이 거짓 예언자 발람을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저주하러 신청했게 청했지만 발람이 하나님께 주신 말에만 하게 되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이렇게 초청하여서 이제는 저주하라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복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저주조차도 다 막아내신 분이시고 어떤 저주조차도 다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발람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부올로 인도했다라고 그럽니다. 28절에 보니까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고 또 일곱 제단을 쌓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 순양 일곱 마리를 준비하여서 발락이 발람만들 준비하여 이와 같이 드리게 됩니다. 예배 모양을 취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주하기 위해서 세운 이 제단을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부월이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발 부월이라고 그러는데 발을 섬기는 제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기뻐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런 제사였고 그런 제단이어야 되는데 이 제단은 그런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었고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예배였고 제단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그 제물을 받을 수 있으며 어찌 그 제단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그렇게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압 왕 발락은 이렇게 몸부림치며 예를 쓰면 자기의 뜻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수송아지 드리고 암송아지 드리고 제단을 쌓고 이와 같이 세 번에 걸쳐서 또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발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닌 축복의 예언을 듣고 발락이 이 예언을 듣고도 이 발락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탄이요 끊임없이 이와 같이 저주하고 또한 시기하고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왕 바로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꺾으셨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사탄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또 저주하기를 원하고 또 이와 같이 시험에 들도록 백성들을 미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계획보다 사탄의 그 끈질긴 노력보다 더 강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 사탄의 모든 그 강한 끈질긴 것들을 다 꺾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제단을 쌓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님은 꺾어내시고 그들을 이렇게 완전히 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발락은 자신들의 이 바알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이단에 빠집니까?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서 엉뚱하게 거기에다가 열심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심은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져서 눈이 어두워져 바로 이와 같이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라고 생각했던 거죠. 모압 왕 발락도 대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저주하려고 했고, 그리고 바알에게 섬기면, 바알에게 제사하면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상숭배는 바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나 참 신앙은 다른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계획을 맞추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내 뜻이 내 뜻에 신의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또 다른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모습이 이 발락처럼 자기 소원이 이루어질까지 내 고집대로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할진데 그러지 않냐고 내 뜻,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발락과 같이 그렇게 신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이렇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여서 그 비전에 맞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모와 가정, 자녀들이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내가 이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그렇지만 내 계획을 관철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발락의 기도였고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단을 쌓았습니다. 수송아지, 암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원한 제단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제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한 기도였고 또한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다 그 저주를 하나님이 막아 주신 거죠. 그리고 발람 거짓 예언자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거짓 예언자 발람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그랬어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거짓 예언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구나 하고 그렇게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거짓 예언자 발람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언합니다. 3절부터 이제 9절까지인데 먼저 3절 4절을 보니까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 발람 자신을 평가하기를 전에는 부월을 섬기는 그런 부월의 아들 발람, 바알을 섬기는 부월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었단 말씀이죠. 예언자였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에 불과했구나, 나는 정말 엉뚱한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엎드려 눈을 뜬 자가 이제는 눈을 떠서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 5절부터 9절까지는 정말 이 아침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말씀을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의 거처는 텐트였습니다. 하나님의 장막도 텐트였습니다. 성막이라 하지만 거룩할 텐트라고 하지만 텐트에 불과했습니다. 그 텐트가 어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텐트가 어찌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장막 안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고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교회가 아름답다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아름답고 누가 이렇게 아름답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것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장차 이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백향목 같고 또한 이 침향목 같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실 것인지를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신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갑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황하리라 하세요. 지금은 흥황한 게 아닙니다. 지금 광야를 떠돌고 있는 그러한 떠도는 유랑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흥황할 것이다. 아각을 깨뜨리는 엄청난 그런 나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원인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침향목 같고 배방목 같이 발성하게 되고 크게 될 것이고 또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나라가 흥황하게 되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흥황하고 가정이 흥황하고 교회가 흥황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겠니까 우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진도에서 걸음걸음에서 끌어올리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까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를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장차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 주실 그것을 보고 예언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인도해 내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돼요? 바로 들쏘아 같고 적국을 삼키고 그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깨뜨리다. 예수님이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앞에 있는 적들 사단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넘보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9절에서는 꿇어앉아 누움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지금 이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까? 거짓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 그에게 영이 임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직분을 받고 섬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3절에서 9절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거짓 예언자 발람을 통해서도 이 일을 예언하게 하시고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구할진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 이 민족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발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응답받고 영광 돌리는 이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강가의 동산 같으며 침향목 같고 백향목 같도다.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들의 뼈를 꺾으며 그 화살로 쏘아 깨뜨리로다. 그 끌어안고 누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지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자녀들, 여러분 손주들을 축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하여서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했던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죽임 당합니다. 자, 민수기 3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31장 8절 말씀 띄워주세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스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미디안을 정복할 때 미디안에 숨어있는 발람을 찾아서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자기를 축복하는 자를 칼로 죽였을까? 분명히 진짜 그렇게 축복했더라면 기생 나합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아마 살려주었을 것인데 어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발람을 칼로 죽였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이 발람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이 발람이 나중에는 물러가면서 한 가지 꾀를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볼 민수기 25장 내용인데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모압 여인,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게 합니다. 그냥 육신적인 음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바로 바알을 섬기도록 영적인 음행까지 하게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셨는데 2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이 바알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쓰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일회용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일회용 컵이 있잖아요. 일회용 컵은 한 번 쓰고 버립니다. 하나님이요, 쓰시기는 쓰셨는데 한 번 쓰고 버리는 사람이 바로 지금 발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끝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이 죄의 꾀를 내어서 모압 왕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남자들이 영육간에 음행하여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미디안 정복할 때 그 미디안에 숨어있는 이 발람을 찾아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 죽인 이유를 31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이 되지 말자. 우리가 축복하되 하나님께 쓰임받되 일회용처럼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발람이 예언했던 이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일회용으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자, 그 발람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늘 몇 번 살펴봤지만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자,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이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이게 나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일회용으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발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 뭐 다 기억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발람이 예언한 이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발람처럼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일회용이 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와 같이 쓰임받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